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 원래 뒤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도저히 못 나오겠더라고요. 이제 요한복음 8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가시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이제 성경이고 사실 이걸 또 읽는다는 게 이거 또 읽어야 돼 할 정도로 많이 이제 설교도 들으시고 했던 성경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잔데 의롭다함을 정죄하지 않음을 얻고 이제 갔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자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여자가 이제 집에 갈 때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또 감사하게 갔을 겁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구나,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가서 내 가족을 만날 수 있구나 너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한 마음도 많지만 또 다른 한편의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행복함과 기쁨과 소망이 이 여자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8절, 이제 9절, 10절, 11절에서 나오는 건데 그 전까지는 이 여자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질 만한 단 하나의 조건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행복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이 여자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 마음속에 소망을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 마음속에 감사함을 창조하신 거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었잖아요. 이 여자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 여자는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조차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끝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마음속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소망이 생깁니다. 저희 이제 강남교회는 형제자매님들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이제 주위 교회에 있는 어떤 학생들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아 진짜 이 사람 바뀔 수 있을까? 이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 한 번씩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 떠오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형편도 있잖아요. 이 여자의 형편보다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다가 기쁨과 소망을 창조하셨는데 아, 하나님이 저 학생의 마음속에 소망을 창조하실 수 있겠다. 한번 저희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매님이라 하시면서 자기 아들이 이제 링컨 학교를 다니는데 자퇴를 했다는 거예요. 링컨 학교에서 자퇴를 했다. 도망을 가거나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자퇴를 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 왜냐하면 진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링컨 학교 가서 이제 개가 천선하는 데가 이제 링컨 학교인데 거기서 자퇴를 했다.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등치도 크고요, 운동도 하고 얼핏 보면 굉장히 순하게 생겼는데 한 번씩 이제 누가 뭐 툭 건드린다던가 또 화가 난다던가 욱하면 사람들을 잘 때려요. 때리는데 뭐 선생님도 때리고 또 친구들도 때리고 또 뭐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니까 다들 이제 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버릇이 안 고쳐지니까 주위 친구들이 너 안 되겠다, 너 자퇴해라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도 이제 이 학생도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난 너무 이렇게 이건 너무 잘못됐다. 매번 자기가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또 만나면 또 화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먹이 날아가고 나중에 보면 선생님이 아파서 막 이렇게 막 피 흘리고 있고 그래서 막 울고 있고 너 왜 나 때렸어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아 나도 자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교회 왔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와 참 조심 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또 툭 건드려가지고 야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뭐라고 그런 등치가 진짜 한 키는 한 170, 한 6, 7 되는데 몸은 어른들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얼굴은 굉장히 순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께서 이제 학생들이랑 많이 이제 교제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는데 목사님은 자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이제 누가 교제를 하러 왔을 때 뭐 이혼이나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왔을 때 아, 저건 진짜 이혼해야 된다. 전 해도 너무한다. 라는 마음이 들다가 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하시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입에 나의 이야기를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아 저거 안 돼. 아 이번 칸타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아, 이번 세계대회 작정 아, 너무 어렵다. 막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그런 절망을 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고 또 우리 입도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 예수님이 하실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소망을 이야기하지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너 안 돼, 너는 끝이야, 너는 절대로 안 바뀌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나와도요, 38년 된 병자가 있어도, 또 네 명의 문둥이가 길을 걸어가도, 사도 바울이 있어도,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와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소망을 이야기하시지. 목사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소망을 담고 내 입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꿈에서라도 장난으로라도 절망을 이야기하거나 절망을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입은 절망을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은 그냥 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는 절대로 절망을 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학생을 만났는데요. 만나서 목사님 항상 이제 어떤 학생이 와요. 이 학생은 자기 부모님을 막 때려요. 때리고 나서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데리고 부모님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뒷좌석에 그 아들이 있고 그 형이 있는데 그 이제 동생인데 얘는 뭐 형도 때리고 아버지도 때리고 둘 다 말려도 둘 다 때리고,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때릴까 봐 겁이 났다고. 그래서 왔어요. 와서 목사님이 처음 하시는 이야기가 야, 너 참 좋은 학생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어떤 버스 안에서 여자 학생이 눈을 송곳으로 딱 찌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교제하러 왔는데 야, 너 참 좋은 학생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또 제가 만난 이 학생은 자기 엄마를 이제 칼로 이제 협박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야, 너 참 좋은 학생이야 이러셨는데 목사님 입에서 절망이 나오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의 마음도 이제 살펴주시고 또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제 그런 학생들의 이제 대부분이 구원이 확실치 않아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아, 그 마음에 복음이 확실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요 복음을 전해서 대부분의 그런 학생들이 구원이 애매한데 구원을 딱 받고 나면 그런 목사님이 다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 전에까지는 이제 너의 마음이 있고 이제 마귀가 악한 영이 있는데 네가 악한 영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그 악한 영에 끌려다녔어, 네가 하기 싫어도 이제 그렇게 한 게 그런 이유야, 하지만 이제는 네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은 악한 영보다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시면 너는 이제 전에처럼 살지 않을 거야, 예수님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변해요. 정말 신기하게 너 이렇게 하지 마, 이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네가 회개하고 네가 너의 마음을 바꿔야 돼, 그렇게 한 번도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이제 네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야, 예수님이 너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주실 거야, 그럼 너는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그러면 참 신기하게 학생들이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들 잘 안 믿으시죠? 에이, 그래도 해봤는데 안 되더구만 그러시면서, 근데 그 학생들이 너무 너무 귀한 건 그 이야기하면 믿어요. 그러면 바로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부모님들한테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변했어요, 너 딴 사람이 됐어요.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학생들이 이제 변해가는 거죠. 제가 그 이제 자퇴했던 학생이랑 만나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저도 똑같이 너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다. 네가 할 때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이끌어가 주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이끌어가 주신다. 그냥 낮잠 자고 TV 보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너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학생들이 변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마음이 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여기에 구원이 애매하거나 나는 구원이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 하잖아요. 수양이 여러분 오셨는데 난 믿음을 가지고 싶다 하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최수연 자매가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암에서 나왔다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최수연 자매를 계속 이제 봐오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에 걸려서 믿음을 가지고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까? 네.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 시간에는 안 하셔도 되지만 이게 대답하는 건 신앙의 아주 큰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답하기 싫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대답 안 하시면 안 되고 대답해야 될 때는 하셔야지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해결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도 이제 믿음으로 되는 건데 구원을 받고 나서 죄를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 받기 전보다 더 악하게 행동한 사람도 받고 또 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받고,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리고 나서 지구상에 한 명도 우리가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고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거룩하다. 사람들이 자꾸만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가 거룩하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거 이건 어떤 것이냐. 이거는 내 생각은 1%도 믿지 않고 100% 말씀만 믿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도 죄 지으셨죠? 네. 그저께도 지으셨죠? 내일도 지을 것이죠? 네. 이렇게 확고하게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의 한 1500, 2000명이 모여있는데 근데 다 의인이라고 다 거룩하다 물어보면 거룩하세요? 거룩하죠? 그러면서 옆에 가서 욕하고 때리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후에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저한테 당신 의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살인을 하고도 의인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의인은 의인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이런 믿음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병에서 나은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좋아지거나 형편이 좋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그만 짓고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지금 지구상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전혀 마음에 꺼리낌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나 거룩한데요? 거룩 안 하면 너 왜 거룩 안 해? 그러면서 막 공격 들어오고 교제하고 너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럼 굉장히 재밌는 이제 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우리 마음 속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저희가 얘기해 주는 건 단 하나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예수님 너를 마음 붙잡아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학생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그 학생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 게 없어요.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아, 이제 복음 전하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 마음 예수님 있지? 있습니다. 너 믿어져? 믿어집니다. 저 너 마음에 죄 있어 없어? 이제 없습니다. 정확해? 정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예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너 이제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자, 이번에 세계대회를 좀 준비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랑 이제 같이 일하는 몇몇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루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보통 그런 얘기는 이제 문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것도 일반 문자도 아니고 공짜 문자 카카오톡으로 보내. 너무 이거 제가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작년에 빚을 얼마를 뭐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관리금이 있고 남편 측 월급이 적고 하면서 얼마나 어렵냐. 뭐 음식 살 돈도 없느냐. 어떨 때는 음식 살 돈도 없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형편을 얘기를 쭉 듣는데 제 마음속에 그러면 그냥 보내줘야 되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면 점심 한때 그때 일할 수 있을 건데 그럼 한 10시, 11시, 12시, 1시, 한 4, 5시간 일하면 한 달에 한 달 내내 일하면 한 3, 40만 원 벌 수 있겠다. 잘하면. 3, 4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복음의 일을 그만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같이 일하느냐. 제 마음에는 좀 자매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요. 자매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양에 오실 때 음식 싸가지고 오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음식 다 주는 거고 잘 때 다 있고 그러니까 음식 싸오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해외에 나갈 때 이제 뭐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갈 때는 음식을 좀 싸가요. 근데 음식이 이제 빈약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신다면, 진짜로 도와주신다면 제가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왜 걱정을 해야 됩니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매를 도와주신다는 게 확실하면 제가 그거 뭐 문제는 아닌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실 건데 뭐 걱정하고 그냥 일해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보통 이제 교제를 시작할 때쯤이면 좀 약간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잖아요. 있잖아. 그러면 성경에 쫙 펴서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제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일안하시면, 그렇죠? 하나님 일 안 하셔도 이 자매가 이제 좀 마음이 좋으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을 믿는 분위기가 있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그래, 이번에 안 도와주셨지만 다음에 또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100% 도와주신다면 내가 지금 내가 뭐 말을 잘해야 되거나 내가 좋은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거나 내가 좋은 교제를 해줘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자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지? 걱정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 제 마음에 야, 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안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걸 안 믿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때 이제 자매들이 네 명이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자매들은 참 좋은 자매들인데 이 자매님들이 내가 이게 참 좋은 이 네 명의 자매님들 이 자매님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사역이라는 거, 복음의 일이라는 건 더 많은 사람들 또 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인데 내가 이 네 명의 자매님들을 믿음으로 못 이끌어주면 또 내가 나를 믿음으로 못 이끌어주면 나는 여기서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게 사실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로 이 네 명이 마음이 좋냐 하면 제가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이제 달려들었는데 이런 네 명의 자매님들을 못 이끌어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뭔가 좀 정확한 해답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자매님도 아니고 이제 제 마음에 있거든요. 내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도와주시겠지. 복음의 일을 하는데 안 도와주실 리 없어. 그렇지. 도와줄 거지.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그 의심. 왜냐하면 옛날에 나도 열심히 일해 봤는데 열심히 복음의 일해 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던 것 같은 그런 많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 내가 그때 맨하탄을 방황함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안 도와주셨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니까 제가 그러다가 이제 일단은 몇 뭐 집회도 대전도 집회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루는 이제 박 목사님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저는 평상시에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말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말을 꺼내면 이제 안 해도 될 말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엄청 후회해요.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세계대 준비하고 있는 일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매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런 자매가 있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김천에서 있었던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김천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전세를 얻었는데 이제 김천에 집을 이제 전세 집을 얻었는데 이제 전세 집 주인이 이제 도박을 해서 그림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집을 날려가지고 집이 이제 전세금을 못 받게 된 이제 그 간증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은 절대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더라. 저는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실 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아버지가 잘 알아보고 해라, 잘 알아봐라. 근데 아버지 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애입니까 하면서 집 얻었는데 이제 존세금을 다 날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저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저거는 너무 잘못되고 교만한 거지 믿음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이제 다시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은 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셨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마귀는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귀는 항상 내 마음속에 나는 안 될 거라고,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넌 믿음이 없으니까, 넌 육신적이니까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아 그렇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라는 정확한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신다. 제가 아직도 그 자매님 잘 살고 있습니다. 뭐 굶어 죽거나 이제 그러지 않고 아직도 같이 일하고 있고 또 잘 지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안 될 거라는 마음을 참 많이 주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이제 하와가 이제 뱀을 만나고 나서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와에게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와에게 아, 나 좀 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할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에덴 동산이 별 안 좋은 것이었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잖아요. 그것만 봐도 엄청난 건데. 근데 뱀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쳐다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가지고 있는 음식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충분하지 않다는,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우리 마음속에 부족하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고 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는 그게 메시아의 구원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 메시아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율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아 나는 복음이라 하는데 부족해, 나는 성경 공부를 하려니까 난 말씀이 부족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래서 할 수 없어, 안 부족하면 하겠는데 내가 아 저 목사님처럼 믿음이 좋으면 내가 하겠는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희도 작년 4월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 이제 말을 따라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면 사람이 없어도 시작을 하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하지만 형편이 안 될 때는 안 하고 형편이 될 때는 하고 사람이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땐 안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아, 내가 사단이 주는 마음, 부족하다라는 마음.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단이 주는 마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 안 될 거라는 마음, 내가 부족하다라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으로 판단하고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의 길이 있는데 이제 이게 믿음의 길이 있고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길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이제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간음 중에 잡혔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자의 생명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일제히 손에 들고 있는 돌을 가지고 던져서 이 여자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자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다가 이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생명의 줄을 넘겼습니다. 근데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여자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손에는 돌들이 쥐어져 있고 형편을 보면 똑같은데 근데 너무 많은 게 변한 거예요. 형편은 똑같은데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 5절 전에는 5절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 돌을 피할 수 없었는데 5절이 딱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흥분해 있고 이 여자를 죽여야 돼, 정말 나쁜 여자야, 저런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야 돼, 이제 간음은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면 안 돼, 죽여야 돼 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 돌 중에 단 하나도 이 여자를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이랑 교제를 하면서 우리 앞에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다면 내 앞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게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게 우리를 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마귀는 항상 아 저것 때문에 아, 내가 저게 무서워서 저게 나를 치면 어떡하지 해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 형편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게 하는데 제가 성경을 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지? 이 여자가 잘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돌을 다 막아줘야 될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좋은 형편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이 여자에게는 감사함과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자를 살려주셨어요. 여자의 모든 돌을 막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여자의 생명이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난 정말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돌려보내고 났는데 며칠 뒤에 아니 일주일인가 후에 전화가 왔어요. 와서 그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저를 칼로 협박을 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당장 빨리 오시라고 아들 데리고 교회로 오세요. 저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아 우리 마음에 이 학생의 마음 속에 이제 이런 욱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지 괜찮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괜찮아. 다음부터 네 마음에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네 마음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바라봐. 그럼 예수님이 너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거야. 너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한 두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학생이 정말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있어요. 또 한 번 더 이제 칼을 들긴 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게 거의 손버릇처럼 됐는데 근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 학생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랑도 이제 몇 번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 학생 참 좋은 학생인데 그치? 아, 예 맞습니다 좋은 학생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지? 예, 소문이 나 있어요. 아 걔? 어, 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린 안 돼요 우리는 받아줄 수 없어요. 아 그러면 우리 강남교에서 받을까? 아 좋죠 목사님 그 학생 너무 좋아요. 저희들이랑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말씀도 잘 듣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는데 꼭 딴 데가 있으면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는 이렇게 안 되면 뭐 강남에 두고 이제 신앙도 가르치고 또 검정고시도 봐서 뭐 합창단 일을 하던가 뭐 교회 할 일 많으니까 일 시키면 좋겠다 이제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학생을 딱 보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눈에는 너무 좋은 학생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학생으로 보여서 그 학생을 두고 막 학교에서 고민도 하고 이 학생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같으면 아, 우리 집에라도 데리고 있을 수 있겠다 우리 교회는 그냥 놔두고 같이 지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좋은 학생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일하지 않고 돕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짓고 살아가시냐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네?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이제 뭐 칸타타도 따라다니고 또 뭐 대전도 집회나 또 지역교회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두 달인가 세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인데 제가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디 신방을 가셨어요. 암에 걸린 형제님 댁을 신방을 가서 저한테 간증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간증을 하러 가시니까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사는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한 6시쯤 일어나서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사택에 살 때였는데 뭐 5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5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고 6시에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일어나서 씻고 이제 성경 좀 보다가 이제 아침 식사하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일과가 시작되면 밤에 들어오면 11시에 들어올 때가 대부분이었고 그때는 12시, 1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매일 그때 이제 겨울이었는데 매일 같이 입는 옷은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까만 바지에 양복 그리고 양말 속옷. 저는 좀 뚱뚱하잖아요. 뚱뚱하니까 잠옷 같은 걸 입으면 자다 보면 옷이 막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중 가운데 버튼이 막 옆으로 가 있으니까 막 목을 쫄려오고 바지도 이렇게 뒤척뒤척 하다 보면 거의 뭐 한 반쯤 돌아가 있으니까 잠옷을 잘 안 입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입는 옷은 양복에 와이셔츠 속옷 옆볼. 그렇게 하면 기내 가방 하나에 딱 들어가는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뭐 빨래야 2, 3일마다 하니까 매일 하기도 하고. 제가 집에 이제 옷이 몇 개 더 걸려 있어요. 잠바나 아버지가 사준 아주 좋은 이제 잠바도 있고 또 뭐 이런 잠바도 있고 이런 조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이제 다 걸려 있는데 입을 일이 없어요. 맨날 양복만 입으니까 1년 12달 양복만 입고 이제 수양에 오면 이제 넥타이 이제 풀고 이제 수양에 오면 이제 잠바 입고 이제 그래요. 그럼 수양이 안 오면 뭐 주 7일 양복밖에 안 입어요. 그러니까 다른 옷을 안 입으니까. 제가 한 번은 제 아내가 이제 아 싸고 아주 얇고 얇은 옷이 나와가지고 두 벌을 샀다고 티셔츠를 샀다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입지도 않을 걸 왜 사냐, 내가 이걸 언제 입으라고 산 거냐, 이거를 1년에 몇 번 입을 만하냐 고민하더니 아 그래도 얇고 잘 맞을 것 같아서 샀다고. 아 그거 당장 가서 이제 돌려주고 돈으로 받아오라고 이제. 그러다 이제 못했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도 이제 못해서 아이패드가 있었는데 아이패드를 맨날 들고 다니는데 이게 무겁기만 하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아이패드도 시간이 있어야 쓰는데 목사님은 식사 딱 하고 딱 놓고 딱 이제 8시 반에 이제 7시 반 식사하시면 한 7시 한 50분쯤 다 드시잖아요. 그럼 아 8시부터 우리 교제하자. 그러면 7시 55분부터 교제를 시작해요. 한 번도 8시에 교제하자 그래서 8시 시작한 적이 없어요. 항상 10분 전 15분 전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면 교제 계속하고 그럼 교제 끝나면 아 이제 점심 먹으러 갈까? 그러면 점심 드시고 그럼 끝나면 바로 또 교제하시고 옆에서 뭐 이렇게 아이패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거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 쓰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드리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교제하는 거, 이제 그 말씀 듣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이제 그런 내 마음에서 내가 가장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옷도 이게 좋은 옷 있으니까 막 많은 건 아니지만 입고 싶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신경 쓸 틈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를 이제 보는데 참 신기한 건 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입어보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시간을 쓰고 싶은 대로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보다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그런 거 계속 하루 종일 하고 몇 달째 지금 1년 한 8개월째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즐기는 걸 할 때보다 마음이 훨씬 더 편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와서 봤던 건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건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이제 목사님 해주시는 교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변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나는 안 바뀌어. 근데 이제 이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바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이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마음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변화하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병에서 마음이 병에서 해방이 되고 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절망이 마음에 가득 찼거나 염려가 있거나 신앙을 포기했거나 어떤 마음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마음에서도 똑같은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아무리 큰 절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혼돈과 흑암밖에 없었고 공허밖에 없었던 그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수양회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었고 이 여자에게 어떤 조건도 없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우리가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난 이게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여자에게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전혀 없었고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문제가 되었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마음에다가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창조하시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걸 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합니다. 제가 자주 이제 간증을 하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맨하탄에 사역을 할 때 제 마음은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한국에 나와서 서울 대전도 집회였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큰 박영주 목사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실 때 되면 막 속에서 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엄청 긴장이 돼요. 그러면서 사역에 실패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나 이제 목사 아니지 형제지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신 이야기를 서울 대전도 집회 때 하신 거예요. 저는 진짜 이거는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역자 모임 하다가 어떻게 제 기억으로는 부천교회였는데 거기서 사역자 모임 하다가 간증하다가 훅 튀어나왔어요.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집회 때 뭐 어디 집회 또 해외 나가서도 하시고 뭐 주일 낮에도 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에 박영주는 이제 그렇다 이제 하는 이제 소문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제가 뭐 더 이상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는 그런데 근데 한 번씩 제 마음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좀 갈등이 될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근데 한 번씩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하실 때 되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 그렇지 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제 마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가도 목사님이 한 번씩 이제 저는 제 스스로는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되면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있는 많은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내 마음도 바꾸셨지. 아 그러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지. 하나님이 제 앞에 이제 어떤 제가 교제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보면은 내 마음은 저 마음보다 훨씬 더 나빴는데 한 번은 어디더라
그 이제 독일에서 어떤 젊은 전도사가 전사님 한 명이 사역을 못 하겠다고 나왔어요. 한국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미술을 전공했다고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사역을 안 하고 막 목사님이 책망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면서 한 번은 야 여기 박용주 목사 있지? 박용주 목사 한국에 나왔을 때 너보다 훨씬 더 나빴어 그러시면서 근데 말씀 받아들이니까 저렇게 변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바뀔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아 진짜 그렇지. 나 저보다 저 형제보다 저 전도사님보다 훨씬 안 좋았는데 내 마음은 훨씬 더 황폐하고 훨씬 더 보잘것없고 모든 걸 내 마음에서 놓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일하여 주셨지,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 주셨지. 그 생각을 하면 이제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불평이 감사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내 마음에 어려웠던 마음이 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왜 이 귀한 마음에 왜 절망을 담아야 됩니까? 왜 이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 왜 절망을 담고 형편을 담아야 되냐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말하고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담아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나 일 안 하시나. 여러분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일하실 것 같든지 일하실 것 같지 않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절망 같은 거는 절대로 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합니다. 저는 아 내가 해서 될까? 나는 안 돼. 목사님이 하셔야 되지.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한 번씩 제가 이제 가서 교제도 하고 또 학생들도 만나는데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배운 그대로 또 그게 너무 잘 되고 그대로 그냥 할 뿐인데 또 그대로 그 마음을 전할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아보시고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기쁨을 가질 소망을 가질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어떤 형편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다가 기쁨과 소망을 창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은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참 많은 생각을 넣어주었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하나님 꿈에서라도 장난으로라도 우리는 이제 절망을 담지 않고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려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신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